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주님 안에서 이 나라 주님 안에서 희생한 자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길 원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혹시 의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 기후, 재난, 경제적 파탄이나 질병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함, 아니면 걱정 그런 거 말고 다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바램, 이를테면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러한 바램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또 의미는 삶의 중요성을 재보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에 가치를 주는가? 또 의미는 서로 하나됨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 구절이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8장 1절에서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대화도 마무리를 지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우상을 피하라. 우상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교도 신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것이 분명한 답이었고 하지만 모든 것이 우상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이교도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가정, 오늘날의 경제, 교육 분야 아니면 운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은 음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을 23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5절, 27절에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28절, 29절에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래 다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삶의 31절에서 11장 1절에서는 삶의 목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밋 마켓은 시장에서 고기와 생선을 파는 가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깃집이 이교도 신전과 가까웠기 때문에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원산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앤드류 윌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고린도전서에서는 고기가 비닐에 쌓여 나오지 않았고 포장에는 문제의 동물들이 죽을 당시 방목으로 키웠는지 옥수수를 먹였는지 동물복지 인증 같은 표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주석을 단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상황을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조사하지 말고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조사 없이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사실 얼마나 성가신 일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기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제물로 바쳤던 것인지, 제물로 바쳐진 고기랑 닿았는지, 아니면 제물로 바치려다가 깜빡 잊고 안 바친 것인지. 그런 대화는 정말 성가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브라질에 살고 있을 때 브라질 남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동물들이 다리를 절게 되거나 아니면 병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다 자란 동물은 살아남았지만 어린 송아지는 죽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 일하고 있던 제 사촌은 조사관으로 브라질을 방문했고 당연히 그를 반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그 조사는 브라질 육류 산업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은 사실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너무 불안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촌을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육류 검사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사실 바울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적인 맥락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청신호를 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유대인답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고의 전제는 26절, 이는 땅과 거기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우상에 속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에 임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뭐하러 왜 양심을 괴롭히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로마 고린도에서 양심은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약하고 소속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의 축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들은 그분과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영원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만물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삶을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들은 그분의 선한 창조물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일에 두려움, 불안, 의심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오타와 거리를 걷다가 정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C2 국경 보안 문제, C7 안락사 문제, C8 사이버 보안 강화 문제, C9 종교적 문제 같은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을 의심하며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감사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감사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의 첫 12 단어를 알게 합니다. 캐나다는 하나님의 최고권을 인정하는 원칙 위에 건국되었다. 감사는 캐나다 국장에 있는 시편 72편 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에도 신실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두려움, 불안, 의심에 이끌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분의 백성으로 확실히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보면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가족이나 이웃집에서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고기 검사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린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한 구역에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살면서 그렇게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 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된 기독교인은 그렇게 이단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웃을 신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우월한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는 까다로운 종교적 트집쟁이로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먼저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24절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초대해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29절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먹는다면 내가 왜 비방을 받아야 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앤드류 윌슨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나요?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 사랑의 인도하심.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이 말은 이교도 신전 제사에 바쳐진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믿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왜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 텐데요. 두 번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우상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비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켜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우상 음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선의로 그 음식의 출처를 그리스도인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비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네 번째는 식사 전에 우상 숭배 행위로 이러한 선언을 하는 비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신성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인은 신은 오직 한 분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의도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자유 사상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다 권리가 있다. 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적 방탕과 우상 숭배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무한정 시간을 쓰고 나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8장 1절에서 말했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중심적인 삶이 반영되며 그리고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중심한 삶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시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영감을 받고 형성됩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약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함, 그분의 존재의 엄청난 무게와 가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의 찬란한 광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사역, 그리고 섭리적 돌보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나 중심의 삶에 관한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다른 전문가나 권력자나 다른 것을 우상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역들에서 감사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좋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거룩함, 정의, 신실함, 선하심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부유하고 더 권력이 많고 유명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의 계획 안에서 잘 되도록 도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너그럽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오타와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그룹의 목회자들과 다른 정치인들과 대화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당과 또 다른 당에 있는 정치들과도 정치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의 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료적 안락사 지원, 성매매, 증오 표현 금지법,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지위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사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덜란드 총리이자 언론인 그리고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설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권위를 강조하며 전해진 말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말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권한을 벗어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캐나다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모습은 어떨까요? 가정, 교육, 재정, 사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지역사회 모든 봉사들, 그리고 정부들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비전이 이 캐나다 내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나라 전역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하지만 물론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타와에서 저희는 연방 정당 중 한 곳의 대표가 우리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윌링턴의 새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했을 때 저는 대부분 20대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윌링턴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 걸 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목적이 있는 소속감 때문에 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사랑받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 있는 소속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시면 설교 팟캐스트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사건과 삶의 때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깊은 목적과 깊은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에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일관성과 목적과 가치를 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멀어질 것을 알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감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무감각함으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부르심은 정말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수요일 기도 모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한 이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썼습니다. 이 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양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다리는 다섯 개일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미믹은 그리스어 imitat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imitate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본보기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낮고 가장 부끄러운 형태의 죽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낮은 형태의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의 본을 따를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매일매일 매순간 이기적인 인간이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오셔서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기도하고, 그 저희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을 하신 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도전이나 갈등 혹은 삶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